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을 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며칠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할례자뿐만이 아니라 무할례자에게까지 복음이 허락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믿었던 제자들의 세상적 사고가 깨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 사고와 세상적 주권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권세는 끊임없이 교회가 위축되고 또 성도가 복음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경계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어려운 상황 속으로 몰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듯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또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히 하사 늘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도 세상 권세는 선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권세의 환난을 받을수록 주의 몸된 교회들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더욱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권세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환란을 주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인간적인 계산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권세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버리면 이 성령의 불꽃이 점차적으로 사그라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적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추방을 당했던 그들은 서로 작은 불씨가 되어서 더 넓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복음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떠나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절 후반절에 특이한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들 중에는 아직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9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주변의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더 눈길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즐거워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늘 말씀을 들으며 늘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들었을 설교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 진리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된 자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임을 사모했습니다. 마치 은혜 받은 우리가 순모임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듯이 그들도 그들만의 교제와 나눔을 매우 사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까운 곳에는 이방인들이 있었듯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진 세상적인 편견으로 인해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이방인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교회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구절이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모범적인 교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장면,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20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인 인물은 보시는 것과 같이 베드로, 바울, 요한처럼 유명한 사도가 아니라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구브로와 구레넷 몇 사람, 그 구브로와 구레넷 몇 사람이 그 이방인을 향해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도 모르게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아 홀로 외로워하고 있을 지체가 떠오른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망설였던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우리들이 살펴보지 못했던 가까운 이방인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는 누가 살피고 누가 돌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 한 발짝 먼저 다가갔던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도 아니고 리더 훈련을 받은 순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성도,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평범한 성도들이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21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손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직역하자면 떠받치고 보존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여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거창한 성경 지식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복음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사도행정적 교회인 것이죠. 우리 새로운 교회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날로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먼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은 그야말로 가슴 뛰고 흥분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귀한 일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바나바는 훌륭하고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소개하는 것과 같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권면과 위로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한 성도였으며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회심했던 이방인들을 아마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현장은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로 아마 가득 찼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주의 품에 품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에 아마 감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 그가 기쁜 마음으로 안디옥 성도들을 향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해석을 하자면요.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중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회심한 이방인들의 마음의 감동이 아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마치 첫사랑을 만난 것과 같은 설레는 마음. 창밖에 나무를 봐도 행복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행복하고 하늘 위에 구름을 쳐다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발견하는 기쁨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또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처음 믿게 되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이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때에 바나바는 아주 의미 있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사는 순간 그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과 고난 그리고 수많은 시험들을 직면하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삶을 살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나를 흔들고 또 미혹해하는 수많은 유혹의 홍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내 삶의 목적을 매일 점검하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늘 묵상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파송을 받아 주께서 보내신 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주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이었기도 했지만 그가 했던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스스로의 삶을 통해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말씀은 그를 착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으로 분명히 구별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오해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도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하기는 한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영성은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 보이기는 하나 실생활에서는 그리 착한 행실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매우 우수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보였던 우수한 성품은 단순히 착함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2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착한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또 다른 뜻을 보면 경이롭다, 감탄할 만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평신도로서 그가 삶에서 보여주는 경이롭고 감탄할 만한 수준의 도덕적 성숙과 또 성령 충만함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먹었던 이방인들에게는 큰 본이 되고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바나바로 불러주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앞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세상 가운데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뜨거워질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목해 하는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 주님이 주신 큰 힘을 얻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으로 또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거뜬히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목숨 바쳐 진짜 사랑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과 오늘 하루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